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넌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장로들이 있다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선언하게 하되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옵니까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흔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해서 보란 듯이 살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물질이나 그 직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사람들로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보고픈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가 돈을 조금 많이 벌거나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면으로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되려 우리가 쫓는 그 복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왜곡할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 삼게 되는 일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번영신학에 물든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공하고 번성하고 복되게 사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청교도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신 것들을 누리고 주신 것들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은 원칙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10의 1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을 온전케 하고 또 10의 1조를 통해 이웃을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밭 뒤퉁이를 베어서 사람들을 자립하게 하는데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 대원칙이 밭 뒤퉁이를 베는 레위기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당 우리에게 밭 전체를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밭 뒤퉁이를 나누어서 그들로 일용할 양식을 대접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립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낫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고 통을 들고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립의 원칙이 사랑임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되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담을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신 것 때문에 주신 분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건 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담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고 훈련하시고 우리의 생을 빚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일 테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 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생명을 잘 연구해보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답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물은 그도 유명한 다윗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신데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로망이 이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왕이 된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한 번이라도 불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무엘을 사무엘 상에서, 아, 이 다윗을 사무엘 상에서 등장시켜서 사무엘 하를 거쳐 열왕기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노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필요한 것 이외에는 기록하지 않는 책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고 어떤 생명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드렸다시피 복받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인 것 같은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무엇이 복받는 비결인지 잘 알게 될 겁니다. 16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 대신 죄로 이지러진 그 왕을 대신해서 새 왕을 세우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참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또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인간에게 늘 다시 소망을 거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모를까?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소망 없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실 때 오래도록 일하십니다. 우리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고 해서 제껴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일하신다는 걸 바꾸어서 표현하면요,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참으심 이러니까 우리의 어떤 참음을 연상시키는데 우리는 참으면 참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 참은 게 아니죠. 주로 하나님의 참으심은 끝까지가 그 기준이 되시거든요.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대목 앞에 사울왕이 얼마나 패역한 일을 저지릅니까? 단칼에 베야 합니다. 그리고 왕을 교체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다시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게 될 다윗에게도 시간을 주어서 훈련하심으로 복선적인 사랑을 펼쳐 가신다는 거죠. 1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생명인 다윗입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 한 왕을 보았다 이 표현은 의역입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모습이 어떤 삶인가,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겠죠. 이 자리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당연하죠. 왕이 있는데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어 새 왕을 세운다. 이건 역모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 일을 한다는 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여기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직접, 이런 표현을 히브리어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직접이라는 이 베야데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는 나와있지만 한글을 번역하면서 생략을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손으로 직접 이 일을 행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삼자의 손이 아닌 비밀리에 이 일을 행하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사울 왕과 사무엘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을 삽시간에 소문이 다 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쩌면 백성들에게 왕보다 더 존경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사무엘이 여기 베들레헴에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베들레헴 하면 되게 유명한 동네잖아요.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베들레헴은요, 흉악한 시골에 불과합니다.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신약의 사람들이 표현했듯이 지금 여기 베들레헴은 촌 중에서도 정말 흉악한 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촌에 지금 이 나라의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기름 불에 기름을 채웠어요.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요, 대략 아 무슨 일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묻잖아요. 그런데 이새는, 아니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을 다시 증거합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이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 3절을 보면 그냥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 꿀릴 게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냥 단칼에 목을 날리고 일을 원하시는 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구풀이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한숨을 쉬시면서 그를 다시금 바르게 세우시려고 그 인내를 다시 펼치시는 것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서만 그렇습니까? 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돌아보실 때마다 수없이 많은 한숨을, 모르겠네요. 혹시 미소만 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멈추시고 또 막막하게 바라보셔야 하는, 다시 기다려주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청년부 수련회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바뀐 건 일본에 가서 두 번 설교를 했는데 두 번 설교한 내용을 다시 우리 교회에 맞게 적용을 해서 다시 설교를 하다 보니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본에 수련회를 갈 때마다 저에게는 목적이 두어 가지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휴가인 이 시간을 휴가답게 보내게 해주려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청년들은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또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저와 함께하는 시절에 청년들이 대부분 자신의 시간을 한 해 동안 많은 곳에 드리더라고요. 그들이 자기의 휴가조차 무언가 다른 일로 고통받지 않고 마음껏 쉬고 다시 리플레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일본에 수련을 갔습니다.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바라시는 일도 돕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여행도 하고 그 선교사님 바라시는 것들에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은 수련회를 가면 한 해 동안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한 사람들,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애썼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금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콜라도 사 먹이고 푸딩도 먹이고 다이빙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섬기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로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휴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휴가 그러니까 쉰다.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쉰다라는 건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되는 겁니다. 재창조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일본에 7일 동안 시간 두 번의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에 파묻혀 있다 보면 가끔 일을 하는 동안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저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에서 떨어져 나가면 제 자신이 누군지 잘 보입니다. 한 주간 누워있으면서 그게 되게 괴로웠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 제가 지난 시간 걸어왔던 많은 부분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대면하고 있는 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에 걸쳐있는 말과 행동들, 여전히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기보다는 고통스럽게 하는 순간순간의 말과 행동들이 떠올라서 밤새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좋은 휴식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휴식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어디를 가고 뭘 먹고 뭘 하는 건 중요하지 않겠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들을 상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휴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새롭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는 내나 한 해 동안 설교했던 대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건 저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제 집에 있는 1번, 2번, 3번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아이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말씀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삶의 부담감이 저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0년, 40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30년, 40년 다른 곳에서 살다가 결혼을 해도 하나가 되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는 게 세상인데, 각기 다른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된다. 기적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만 복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게 주어진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이 흉악한 시골까지 선지자가 찾아올 것을 상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당연히 묻겠죠. 죄 때문에 왔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평강을 위함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은 죄 때문에 왔다, 당연히 응당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제사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 히브리어의 단어 제사는 화목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여러분, 화목제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족을 초대했다. 이건 아주 뭔가 일이 있다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무엘은 그 집의 사람들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제사 앞에 성결하게 하라는 이 명령 앞에 기간과 예식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듣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새 왕을 세우러 온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엄청난 미션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운 그 왕이 이스라엘을 풍전등화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구원해야 한다는 미션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 16장 6절은 그냥 읽혀져서는 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장남 엘리압이 오는데 딱 보니까 왕이 될 만한 인물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와 그의 인품을 봤겠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삶의 경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사무엘 인생을 성경이 평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아보셨을 만큼 그의 영성이 탁월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경험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볼 때 키 크고 잘생긴 그 외모만 보고 왕으로 뽑으려 했을까요? 결코요. 아마 우리보다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눈이 뛰어나면 뛰어났지 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적 혹시 없으세요? 나는 딱 보면 사람을 잘 알아. 몇 시간 이야기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어때요? 여기 사무엘이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고 경륜이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사람의 중심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외관을 보거든요. 사람은 외관을 봅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그 중심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는 이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버렸노라. 여러분 뭔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노라. 사울은 앞에 버려 내가 그를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버려나 지금 여기 버렸노라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어 마아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마아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단지 여기 한글 성경은 버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경멸하다 증오하다의 뜻을 가집니다. 조금 더 심각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람들의 직업은 대중 추측해봐도 그냥 양치기였을 겁니다. 이 집 가업이 지금 양을 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골에 무슨 향납 산업이 발전했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사기라도 쳤겠습니까? 무슨 흉악한 범죄라도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향해서 버렸다? 그 패역한 사울에게도 버렸다 마스를 쓰고 계실까요? 문제는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죄의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나 자신을 목적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라는 말이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겠습니까? 피조물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경멸히 여긴다는 건요,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뜻을 좇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은 내 뜻과 내 말을 쫓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경멸히 여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렸다, 마아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말은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해를 하면 나는 외모를 보는 자가 아니라 심장을 보는 자다. 여러분 심장이 무엇입니까? 심장은 생명이죠. 나는 겉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보는 자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생명인가? 남의 생명을 갉아먹고 사는 생명인가? 독버섯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을 살리는 생명인가? 그 속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일곱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사무엘이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장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쯤에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봅시다.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밥을 먹겠다고 식탁에 앉았으면 누구를 앉혀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무언가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게끔 아들들을 그곳에 앉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온 형님들은 그와 어떻게 하면 이야기라도 한번 나누고 그의 눈에 들어볼까 해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전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일들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우리를 성공시키고 복되게 하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을 부를 때 우리 집사람 목소리가 남다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3번에게는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크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사랑받고 또 사랑받고 사랑받는 막내들은 대부분 아직 하나는 집안에 이런 큰 일, 이 가업이거든요. 양을 치는 일은 형이 있어야 되고 막내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중대사는 위에 사람이 맞는 게 기본입니다. 말째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들은 집에 있는 이 시간에 홀로 그 가정사의 가장 중대한 일을 위해 아니 봉사의 현장에 그렇게 되겠죠. 자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형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기 위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곁에 서기를 바라는 그때에 비전 있는 이래 자기의 삶을 한번 걸어보려고 할 때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가 지금 자기에게 맡긴 양을 치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명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흘려보낼 줄 아는 생명, 타인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생명,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생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홍수가 나서 이 땅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음 세대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번에가 제가 이게 마음에 많이 꽂혔는지 되게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교회 일을 한다시고 본디 우리 집에 있는 세 명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 앞에 말씀을 건져 올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는 게 제 현 주소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유명해지지도 않아야 되고 조금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중단해야 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참 큰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뭐죠? 아니, 더 큰 일을 하고 더 업적을 벌리고 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뭐죠? 아니, 그것은 아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그곳에 우리 가장 가까이 두신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일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생명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그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이니 생명을 흘려보낼 줄 아는 생명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의 유익만을 구하는 생명입니까? 남을 위해 나를 흘려보낸다는 건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라틴어 원문으로 된 사도신경의 가장 첫 서두에는 믿습니다가 먼저 나옵니다.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크레, 도, 크레는 심장이고 도는 드립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은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말이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 생명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로하여금 왕이 되는 이 역할을 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주목했다라는 말을 예선했다라는 말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본선이 나오겠죠. 지금 올림픽이 열리니까 여러분 예선이 있으면 본선이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서 표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국 이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다윗에게 예선의 기회를 주셨다가 끊임없이 그 삶이 타인에게로 자기를 흘려보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본선으로 초대하셨다는 걸 성경이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신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사람이거든요.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당신의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뭔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본선에 진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무엘 상 17장 1절에는 드디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이라서 제가 설명을 길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가 싸움을 도두러 나온 17장 4절에는 그의 키가 6규빗 한뼘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규빗이 성인 팔꿈치에서
여기 손가락 끝이거든요. 그럼 보통 45.6cm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골리앗의 키가 몇 규빗이라고 합니까? 6규빗 한뼘입니다. 대략 적게 잡아도 2m96입니다. 2m짜리 사람들은 제법 보셨죠? 2m96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 골리앗은 2m96에다가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60kg 그리고 그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날아온 화살을 따로 막아주죠. 초롱성 같습니다. 그 다윗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17장을 바라보면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과 붙어서 역사의 중앙에 등장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뭘 먼저 기록하시는가를 보고 가야죠.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이 17장 12절입니다. 중간입니다.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며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 속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여러분 골리앗이 왔을 때 이새의 아들 3인이 종군하고 있죠. 그럼 그 집의 아들이 몇 명 남습니까? 5명 남습니다. 다윗이 막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위험한 전쟁터에 식량을 보내는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형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하찮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무슨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냥 또 이건 타인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내 생명을 나누어야 되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희생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아마 이새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들에게 부탁해봐야 늘 자기만을 위한 생명들은 이런 일에 자기를 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어떤 사람을 보면. 그래서 무엇을 부탁해야 될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부탁을 들었을 때에 너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이것 좀 나눠주지 않을래? 그리고 형들이 몸 건강이 잘 살아있는지 좀 살펴보아주지 않을래? 여러분 지금 이때 다윗이 노했더라면요. 아버지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형들 있잖아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 다윗의 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 하찮게 보이는 심부름을 순종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한 삶은 절대로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데서 가장 사소한 데서 거기에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으로 인해 위대한 삶의 결과로 일구어져 나라를 바뀌죠. 여러분 남이 보지 않는 데서 굳은 일에 앞장섭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시고 그 생명을 사용하시겠죠.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될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치 못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치 못할 것이다. 작은 일에서부터 다윗의 위대성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일은 뭡니까?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식탁을 차리고 회사에서는 복사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그러면요 그 작은 일에 우리는 혼을 담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복사를 할 때도 보고서를 만들 때도 방을 닦을 때도 밥을 차릴 때도 왜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소홀히 하고 위대한 다윗처럼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 일하심은 늘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에서 증거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리고 늘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작고 사소한 하찮은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온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이 가치롭고 비전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복되고 성공된 길이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지 가장 작은 일에, 가장 하찮은 일에, 가장 사소한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자신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다른 말씀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도움을 청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드셔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